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탐구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평소에 챗GPT나 최신 AI 모델 써보시면 복잡한 질문 던졌을 때 단 몇 초 만에 화면에 정교한 답변이 촤르륵 쏟아지잖아요.
네, 속도가 진짜 엄청나죠.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야, 이 속도 진짜 경이롭다 이렇게 감탄해 본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 지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에서 뚝딱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마법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근데 오늘 그 환상을 완전히 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매끄러운 가상의 지능이 사실은 먼지 한 톨 없는 거대한 물리적 공장 천장에서 무려 초속 3미터로 쌩쌩 달리는 수천 대의 육중한 로봇 차량들이 피 튀기게 움직여준 덕분에 가능한 결과물이거든요.
아,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AI의 실체라는 게 결국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굴러가게 하는 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네.
이 거대한 지능의 인프라를 가장 밑바닥에서 그 물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기계들의 치열한 움직임, 이게 없이는 우리가 아는 AI 혁명도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그 물리적 움직임의 실체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내부의 IT, 그중에서도 AMHS라고 부르는 자동반송 시스템 직무를 완벽하게 해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하나 입수했거든요.
아, 6월 23일자 그 심층 보고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산업 구조부터 뭐 경쟁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조직 문화까지 다 뜯어본 자료예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자료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진짜 병목이 어디서 생기고 또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그 남들이 모르는 공장의 깊숙한 신경망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이 물류 자동화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도대체 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공장을 짓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야 할 텐데요. 보고서에 보니까 아주 살벌한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램마겟돈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거 진짜 엄청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램마겟돈. 이게 램이랑 아마겟돈을 합친 조어거든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2026년 기준으로 거의 1조 달러, 정확히는 9,7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와, 1조 달러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무슨 PC나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인한 일반적인 호황 사이클, 그거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마치 블랙홀처럼 쫙쫙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니, 그 여파가 수치로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2026년에 전 세계 D램 공급이 무려 12%나 부족할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심각한 공급 부족이죠.
당장 소비자용 DDR5 32GB 가격만 봐도 불과 몇달 만에 17만 원 하던 게 70만 원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4배 가까이 폭등한 건데 기업들 실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SK 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아유, 그럼요. SK 하이닉스가 2025년에 영업이익 47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를 찍었어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99조 원으로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천문학적인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이 바로 올해 2분기부터 출하가 본격화된 HBM4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54에서 55%를 장악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절반 이상을 다목님어네요.
그렇죠. 근데 이 HBM이 도입되면서부터 물류 관점에서의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됩니다. 좀더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과거의 메모리는 그냥 팹에서 똑같은 규격으로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쫙 뿌리는 약간 기성품 같은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존 D램이 그냥 1차선 일반 도로라면 HBM은 수천 개의 차선을 뚫어놓은 입체 고가 도로를 수직으로 막 쌓아 올린 거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제조 공정 관점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더라고요. HBM4부터는 칩맨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를 TSMC 같은 파운드리랑 협력해서 아예 로직 공정으로 맞춤 제작을 한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즉, 이게 더 이상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 시스템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하는 일종의 맞춤형 시스템 부품으로 진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웨이퍼를 12단, 16단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칩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제조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공장 안에서 이 웨이퍼들을 이동시키는 물류 시스템에 요구되는 정교함도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따르면서도 그 안에 있는 미세한 칩들이 전혀 틀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건 거의 뭐 항공 우주산업 수준의 진동제어 기술이 필요한 거죠.
와, 그 정도입니까?
네, 작은 충돌이나 뭐 미세한 지연 하나가 곧바로 수억 원의 손실로 직결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AI 수요가 폭발하고 제조 방식은 미친 듯이 고도화되니까 회사는 번 돈을 모조리 새로운 공장, 즉 팹을 짓는 데 쏟아붓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2024년에 17조 원대였는데 2026년에는 30조 원대 중반으로 뛰었어요. 청주 M15X부터 해서 첨단 패키징 PNT7,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려 600조 원이 들어간다는 용인 클러스터, 거기다 미국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까지.
전 세계적으로 삽을 뜨고 있죠.
결국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메가 팹들을 실제로 박동하게 만드는 공장의 혈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AMHS의 재미네요.
네, AMHS라는 게 쉽게 말해서 웨이퍼 25장이 담긴 청정 캡슐, 이른바 FUB이라고 부르는 FUAP를 장비와 장비 사이로 끊임없이 실어 나르는 자동화 인프라입니다.
그 천장에 매달려서 다니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규모를 들으시면 입이 똑 벌어지실 텐데 생산 라인 단 한 곳에만 천장 레일에 매달려 달리는 OHT 차량이 2천여 대씩 쫙 깔립니다.
라인 하나요? 와.
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만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에 달하죠. 이 수천 대의 기계들이 SEC, SG, AM 같은 국제 표준 통신 규격을 써서 중앙 관제 시스템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그 통신 규격이 SECGM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고서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이 아니라 일종의 로봇계의 에스페란토 같은 세계 공용어더군요.
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일본 다이후쿠가 만든 차량, 한국산 물류 엘리베이터, 그리고 미국산 습각 장비가 제조사가 완전히 다른데도 서로 밀리초 단위로 상태를 공유하면서 맞물려 돌아가야 하니까요.
네, 그게 안 되면 시스템이 마비되죠.
근데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팹 내부가 ISO 14644 기준을 맞춘 그 먼지 한 톨도 용납 안 되는 초청정 클린룸이잖아요. 전문가님, 만약에 이 무결점의 세계에서 단 1초라도 통신 오류가 나서 이 수천 대의 롤러코스터가 제자리에 멈춰서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인데요.
그냥 뭐 택배 배송 지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반도체 공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극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화학 반응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가 깎여나가는 식곽 공정을 막 끝내고 바로 다음 세정 공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쳐보죠.
네네.
이 타이밍은 완전 초단위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근데 AMHR형이 통신 오류로 딱 5초 늦게 도착한다?
5초요?
네. 대기하는 그 몇 초 동안 표면의 화학 반응이 설계된 임계치를 확 넘어버립니다. 즉, 그 FUP에 담긴 25장의 웨이퍼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다 폐기해야 합니다.
아, 멈추면 그냥 아유 늦었네 하고 다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정에 들어간 제품 자체가 완전히 썩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안전 그리고 무중단 운영이 1순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이 한번 멈추면 막대한 손실이 나잖아요. 수천 대의 체령이 초고속으로 교차로를 막 오가는데 거기서 단 한 번의 물리적 충돌이나 통신 끊김 이런 게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시스템의 성격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멈춰선 안 되는데 수천 대의 로봇이 좁은 천장 레일 위를 동시에 초속 3m로 달린다. 이건 뭐 더 이상 인간의 직관이나 A 차량은 직진, B 차량은 우회전 이런 단순한 규칙으로는 제어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불가능하죠.
결국 기계를 다루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아주 거대한 소프트웨어와 AI 영역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과거에는 이 AMHS가 하드웨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중심의 엔지니어링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GTC 2016에서 도순영 부사장이 발표한 2030 자율형 팩 청사진이 정확히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비전이거든요.
아, 그 오퍼레이셔널 AI 그거요?
네, 단순히 기계 스펙을 올리는 걸 넘어서 공장 전체 흐름을 관장하는 두뇌인 오퍼레이셔널 AI, 그리고 로봇 물리제어를 담당하는 피지컬 AI, 마지막으로 이걸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이 세 가지를 결합하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부품 재고를 무려 30%나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이 바로 여긴데요. 그 핵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중에 차등 선점 디스패칭, 즉 DPD라는 기술 원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장 안에 초긴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VIP 웨이퍼, 한랏이 존재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비싼 애들이죠.
이거 처리하는 걸 약간 꽉 막힌 도심 퇴근길에 사이렌 울리면서 달리는 구급차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 구급차가 막힌 도로를 지나가야 할 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앞차들을 무작정 다 멈춰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구급차야 뭐 지나가겠지만 그 일대 교통망은 완전히 마비되겠죠. 다른 차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맞아요. 공장도 똑같습니다. 그 한랏 하나 살리겠다고 다른 공정을 다 세워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AI 관제탑은 단순히 구급차 길만 터주는 게 아니라 도심 전체에 있는 차량 수천 대의 속도를 0.1초 단위로 미세하게 싹 다 재계산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핫랏이 지나갈 교차로 신호등을 미리 다 녹색으로 맞춰놓으면서도 나머지 일반 차량들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스무스하게 서행하면서 물 흐르듯이 빠져나가게 트래픽을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미친 알고리즘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교착 상태, 즉 데드락을 원천 차단하는 수학적 설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데드락이요?
네. 여러 대의 로봇이 좁은 십자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서로 엉켜서 꽉 막혀버리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걸 막으려고 패트리네트 같은 수학적 모델을 씁니다.
아, 패트리네트.
쉽게 말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면 시스템이 발급하는 유일한 디지털 토큰을 쥐고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게 룰을 수학적으로 짜놓은 거예요.
토큰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네. 토큰이 없는 차량은 애초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논리적으로 아예 충돌 확률이 제로가 되는 원리죠.
완벽하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무리 수학적으로 완벽한 AI 모델을 짰다고 해도 현실에다가 콘크리트 묻고 수천억 원짜리 레일을 다 깔아놨는데 막상 시운전해서 로봇들이 엉켜버리면 이거 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완전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등장하는 겁니다. 공장 바닥에 실게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가상 공간에 현실의 팹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질량이나 마찰력 이런 것까지 다요?
그럼요. 통신 딜레이까지 똑같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백만 번의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겁니다. 어느 교차로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미리 데이터를 다 뽑아보고 알고리즘을 완벽히 수정한 뒤에야 실제 장비 설치에 들어가는 거죠.
오, 가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싹 끝내버리는 거군요.
네, 이 가상 검증 덕분에 새 공장을 짓고 시운전하는 시간을 무려 10%나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이렇게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관제탑이나 가상 시뮬레이션을 SK하이닉스가 주도해서 구축하고 있다면 그 통제를 받으면서 실제로 무거운 웨이퍼를 나르는 하드웨어로도 있잖아요.
천장 네일이랑 로봇들이요?
네네. 그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가요? SK하이닉스가 내부에서 철판 자르고 모터 조립할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이 AMHS 하드웨어 세계 1위가 일본의 다유쿠라는 기업인데 전체 시장의 한 50% 정도를 장악하고 있어요.
절반을요? 와.
2위도 일본의 무라타 기계고요.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선두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서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SK하이닉스가 취하는 공급망 전략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공장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OHT는 그 1위라는 다이후쿠 시스템을 쫙 깔아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SFA나 SM코어 같은 국내 협력사 장비들을 바닥 굴러다니는 AGV 같은 데 섞어 쓰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삼성이 자회사 통해서 100% 내재화하거나 마이크론이 그냥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접근이던데요.
네. 검증된 글로벌 1위 장비로 무중단 운영이라는 핵심은 딱 짚이면서 로컬 벤더들이랑 협력해서 유연성도 챙기고 독점 공급사한테서 가격 협상력까지 쥐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밸런싱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이 보고서 후반부의 거시적 리스크 분석 파트를 보니까 이 생태계에 드리운 그림자가 만만치가 않던데요. 중국 CXMT가 엄청난 자본력으로 세계 메모리 공급의 10%를 차지할 거란 전망도 있고.
네, 매크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죠.
게다가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이나 용인 클러스터 전력 용수 문제까지 막 얽혀 있잖아요.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오해 없으시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무슨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정보로서 팩트만 짚는 거죠.
네,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외부 충격들이 기업의 설비 투자 스케줄에 급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매크로 리스크들이 터져서 메모리 사이클이 확 꺾이는 다운턴이 오면 경영진은 당장 대규모 신규 펩 투자부터 미루거나 보류하게 되거든요.
꺾여서 회사가 신규 투자로 올 스톱하면 새 공장의 천장 레일 깔고 알고리즘 세팅해야 하는 이 거대한 AMHS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할 일 없어지고 붕 뜨는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기서 이 직무에 아주 독특한 구조적 역설이 나타나거든요.
역설이요?
네. 불황이 오면 투자가 멈추는 게 아니라 회사는 생존하려고 극단적인 생산 효율성 극대화 모드에 들어갑니다. 즉, 새 공장을 짓는 대신 이미 지어진 기존 라인의 효율을 영혼까지 쥐어짜내는 최적화 작업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아, 공장을 새로 못 지으니까 있는 기계라도 미친 듯이 똑똑하게 굴려서 웨이퍼 한 장이라도 더 뽑아내야 한다.
맞습니다. SK하이닉스 펩 전체에서 하루에 쏟아지는 물류 데이터가 무려 50페타바이트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 이 엄청난 데이터 로그를 파고들어서 0.1초씩 지연되는 병목을 찾아내고 기존 로봇들 동선 알고리즘을 막 뜯어 고치는 소프트웨어 개선 작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와, 50페타바이트요?
네. 그러니까 호황기에는 수천억 원짜리 신규 인프라 짓느라 바쁘고 불황기에는 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시스템 효율 극대화하느라 바쁘고 양적 국면에서 모두 가치가 빛나는 아주 드문 직무인 거죠.
호황기에는 막 레일 까는 건축가가 됐다가 불황기에는 데이터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로봇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일까요? 기계 물리적 한계도 알아야지, AI 알고리즘도 짜야지, 부서들끼리 소통돼야지. 이거 너무 슈퍼맨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인재상이 특별한 겁니다. SKMS 바탕으로 한 VWB, 즉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두뇌 활용이랑 수펙스 정신을 강조하거든요. 현장 룰을 부수고 최적화하려는 패기가 필요한 거죠. 특히 학문적으로 철저한 융합이 필수입니다.
어떤 전공들이 모이나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계나 전기전자 전공, 라우팅 알고리즘 짜는 컴퓨터 전공, 그리고 전체 트래픽 대기행렬을 최적화하는 산업공학 전공, 이 사람들이 다 한 팀으로 묶여 있어요.
아, 융합이라는 말이 이 직무에서는 그냥 멋부리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생존 요건이네요. 생각해보면 생산 기술 부서는 막 생산 수율 언어로 말하고 IT 부서는 서버 부하 언어로 말하고 저기 일본 장비 업체는 모터 스펙 언어로 말할 텐데
완전 제각각이죠.
결국 이 엔지니어는 방구석에서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부서 간 언어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엮어내는 통역사이자 무슨 융합형 닌자 같은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조직 내에 이해 충돌이 필연적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 SK로 이어지면서 워크아웃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가 만든 원팀 스피릿이 있어요.
아, 끈끈함이 있겠네요.
네. 결국 현장의 기계적인 고통을 데이터라는 객관적 언어로 번역하고 그걸 다시 AI 알고리즘이라는 해결책으로 세상에 내놓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사들인 겁니다.
기계의 언어와 데이터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번역하면서 공장의 심장박동을 조율하는 사람들. 진짜 매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분석한 보고서 핵심이 다 맞춰진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AMHS는 절대 단순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정밀도, 수학적인 AI 알고리즘, 거대한 데이터 분석이 모두 결집된 AI 시대의 진정한 동맥이자 신경망이라는 걸 확실히 짚었네요.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2030년에 SK하이닉스 목표대로 펩이 100% 자율형으로 진화해서 인간이 1도 개입 안 하는 이른바 불 꺼진 공장, 라이츠 아웃 펩이 된다면 말입니다. 과연 미래의 엔지니어는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AI를 관리하는 사람일까요?
오,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 적막하고 치열한 불 꺼진 공장 밖에서 인간의 일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아하 모먼트가 청취자님들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혀주었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탐구 여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